시편 107편은 시편이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7편 보시면 이제 제5권을 드리는데요. 시편을 원래부터 다섯 권으로 나눈 건 아니고요. 시편을 모은 편집자들이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시편의 수렴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왜 5권이냐? 모세오경과 연결을 합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5권은 신명기와 연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7편은 제5권의 시작인 첫 시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벨론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시로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시편 107편은 다섯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처음 네 파트는 우리의 고난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고난을 당한가? 그리고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권면으로 계속 네 번 반복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것을 종합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설명을 해주고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자세하게는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짤막짤막하게 각 부분들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alms 107 is the first psalm of the fifth book in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re divided into five sections according to the Pentateuch, meaning the five books of Moses. So 107 is the first chapter of the fifth book, fifth part, but it is a psalm of thanksgiving because Israel, they experienced the liberation from Egypt and from Babylon, and they are reflecting upon God's grace and His might. And the psalmist exhorts the people of Israel to give thanks to the Lord because He's good an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for His everlasting love upon Israel. And at the same time, this book explains why we suffer, sometimes for our sins, sometimes because of the fallenness of the world, not because of our fault. And it explains how God answers our prayers when we cry out to God in suffering. And exhorts the people to give thanks to the Lord because of His answer to our prayers. And at the end, the psalmist explains why God leads us through happiness and sometimes through suffering. And the reason is for us to fear God, who is the Creator and Redeemer, and asked us to always give thanks to God and praise Him and proclaim His goodness to actually the Gentiles, the unbelievers. Because of the confirmation procedure and the Lord's Supper, I have to cut short some of my sermons today. But we need to understand why we go through various sufferings in our life's journey. And each time, what we need to do, we need to cry out to God. And then God will answer our prayers. And our response ought to be praise to the Lord for His goodness and mercy.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냥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와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한다 하는 주체가 나오는데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아 The name of the Lord ought to say this. 그렇게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무엇인가? What is the most important response of those who are redeemed? Likewise.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보면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죠. Give thanks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The most important expression of our gratitude to God is worship.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도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The sign that I'm sending you to back to Israel is that you will lead these people into Mount Sinai, into this place. 여기 시내산이었죠. 이곳에 와서 I'll lead them to this place so that they will worship.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우리말에는 숨기게 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히브리어를 보면 serve란 단어, worship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배는 숨김이고 숨김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숨김은 일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섬긴다, 봉사한다, 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무슨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God has redeemed us and gathered for this place.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을 해보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서 오셨죠. 여기 오시기 전에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끔 뭐 동창이라고 이제 반가워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다시 예. 보면 그분들도 다 동서남북에서 어느 학교로 모였다가 또 이곳으로 다시 온 것인데요. 스테이카지 한인교회에 모인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우리들이 모여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사람들이 아니었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인아 양의 찬양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또 사기탕을 우리가 들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기 피곤하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성령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졸릴 겁니다. 네. 가끔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소리를 안 지르고 그렇다는 얘기를 자꾸 듣는데 예, 뭐 일부러 소리 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시인은 이제 4절부터 31절까지 네 가지 경우를 들어서 우리의 고난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돼서 네 번을 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의 패턴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4절부터 9절을 보면 먼저 전체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4절부터 9절에서는 이유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들. 거기에서 건지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끌려서 바벨론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부터는 포로된 상태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특별히 바벨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있고 17절부터 21절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23절부터 32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위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방황하는 인생과 포로된 자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인생의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 네 가지 경우를 들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들이 물론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방황할 때가 가끔 있죠. 아마 여러분들 방황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아마 누구나 다 한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또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면서도 내가 과연 전공하는 게 맞나? 그리고 어떤 또 직업을 택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미국에 살아야 되는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많이들 고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방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방황을 했지만 우리가 모든 방황을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고통의 패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여기 4절에서는 방황이죠. 그리고 기도와 응답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기도하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와 있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찬송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107편에 나타나는 패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다음 부분들을 읽으시면 금방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또 배우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늘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은 어디로 가서 뭘 하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쉽게 답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또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황을 하든 방황을 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지혜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찾아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 생활하는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적을 체험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맛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행하시는 경우를 체험하셨나요?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보고 원서를 내고 그랬을 때 세 군데 정도 됐습니다. 다 잘 봤다고 생각해서 한 군데 떨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관상 보는 사람이 인터뷰에 있었다고 하고 제 관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관상제비한테 뽑혀갖고 그 회사 취업하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데 나머지 두 군데에서 이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한 군데에서는 기획실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고 또 다른 데서도 역시 또 기획실 비슷한 데서 일을 하라고 해서 일단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오느냐 그래요. 나는 무역 부문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안 된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또 기획적으로 발령을 해서 제가 그냥 곧다리 싸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와서 수출부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한 것이다. 내 생각대로 다 했다. 그래서 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벌써 40몇 년 전인데요. 그렇게 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미국에 와서 또 직장생활 하다가 하는 모든 것이 제 직장생활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재미있게 일을 했지만 제가 뉴욕에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지금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미국에 남게 되었고 또 신학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강조하고 세례입교를 강조하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세례입교 강조하는 교회 처음 봤다고.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해요. 세례입교를 강조해야 되는 게 교회의 당연한 사명인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례입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항상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삶인데 그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저는 물론 대학부 청년부 때 훈련을 받으면서도 깨닫고 있었지만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제 비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죠. 은혜라는 찬송을 드렸지만 이여령 교수도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 인터뷰를 본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런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도 혹시 내가 한 것이다 그것은 뭐 우연히 혹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아내를 만난 것이 나한테 큰 선물이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없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두 분이 같이 믿음을 회복해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던 분이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면서 다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한번 이게 정말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유한성 속에서 우리는 항상 방황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택한지 오실 때 여러분들 원해서 오셨나요? 원해서 오신 분 계시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는 분은 나가시죠. 우리는 네, 이것이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테이칼레지 오셨고 또 스테이칼레지 한인교회에 오셔서 할 수 없이 세가족 교실도 하고 할 수 없이 대자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 그냥 일어나는 일인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입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왜 신청 안 하느냐 지나가는 말로 한 줄 알았는데 또 물어보니까 아, 이거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청을 했는데 하고 나니 잘했다. 예, 항상 그렇게들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라고 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푸시를 하다가 저도 두 번, 세 번, 네 번 안 하거든요. 보통 저는 두 번 정도 해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오늘 어제 마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땠냐고. 그것은 예, 제가 여러분들 잘 가르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훈련을 마친 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많은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항상 보면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주권. 이거 또 가야 되나. 그런데 가서 참석하다 보면 이걸 내가 놓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깨달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방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다 보면 항상 옆길로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우리가 정비하다 보면 얼라인먼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교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뒷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한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몇 길로 가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항상 얼라인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한번 외워볼까요? 다 외우셨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아름다움과 눈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지금 버벅거리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사훈련 마치면 다 이제 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좀 하시고 연간의 시간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입니다. 근데 옆으로 우리가 옆으로 나가면 책망하십니다. 너 틀렸어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르게함과 다시 원치를 시켜주시는 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해주심으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로 가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해 주시는 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른 길로 인도와서 거주할 선으로 이르게 하셨도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구절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만족과 채움이라는 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 후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The first section tells us about the wandering human beings because we are always lost. Even though we know where we're going, actually we all go astray. So when they seek guidance from God and they pray in their suffering, in their worries, God answers their prayer.
and they lead us by a straight way until we reach city to dwell in. This is how God works. We think we are always going the right way, but the Proverbs say a certain path may seem right, but in the end, waits the death. 어떤 길은 사망의 복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We always go astray, but when we pray to God for guidance, He will teach us which way to go. And we go astray again, He rebukes us and corrects us. Continues to train us in righteousness according to 2 Timothy 3:16. That is the first part of this psalm. The second part from verses 10 through 16, 우리 잠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번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있겠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빙장을 깨뜨리셨구나. The second part tells us about the captivity. We're enslaved by the suffering, by the fear of death. And this symbolizes the captivity in Babylon.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기 시간을 기억하면서 시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God liberated them from their captivity. From their slavery in Babylon, when they cry out to God. But we all are enslaved by sin, by our sin, and by our finitude. 우리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고 결국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게 됩니다. We all sit in the shadow of death because of our sin. 여러분 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여전히 같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Whenever we sin, we are slaves of sin. And we are facing the punishment and the death. But when we pray to God in our suffering, He will answer our prayers. He will forgive us from our sins. He will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according to 1 John 1:9.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God liberated us from the slavery of sin and death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on the death on the cross.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었지만 몸 안에 있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죄라고 말씀하니까 아, 나는 뭐 별로 죄 안 짓고 사는데 뭐 저런 말씀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죄라 그러면 여러분이 멀다고 생각하시지만, 욕심이라 그러면 greed라고 생각을 하면, desire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두 자유할 수 없죠. We're not free from our sinful desires. We are always slaves of our sinfulness. 그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유한성의 문제였다면, 그리고 방황을 한다면, 두 번째에서는 우리의 죄성의 문제가 됩니다. We are always slaves of our sinfulnes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사하여 달라는 기도,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게 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지만 그것이 아직 완전히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죄와 욕심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자유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Freedom does not come free. 이걸 잘 기억,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도 거저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할권 목사님은 Cost of Discipleship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God has given us the grace of eternal life and self-forgiveness, but that grace is not cheap. It is free, but it is not cheap because He paid priceless price. 우리가 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자유, 은혜를 우리가 거저 얻었지만 그것은 값비싼 자유가 아니라고, 은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하심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자유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게 자유로우신가요? 힘드신가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야 각오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오지만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항상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이 자유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포로가 될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들을 드리며 노래하여 하나님을 송구할지로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질병이죠. 죽음에 가까운 질병에 걸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보시면 미련함과 죄악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They become sick because of their foolishness and their sins. God punished them with various diseases and catastrophe.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보시면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when they cry out to God in their suffering God hears their prayer.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는데요. 자, 아까 그들이 그렇게 질병에 걸렸던 이유가 그들의 미련함과 죄악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혜가 던지셨다. 하나님의 답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고 죽음에 가까웠던 자들이 그 고통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신다. 그들이 거역했던 말씀을 통해서 사망으로 갈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것이고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지금도 예, 지금은 사실 이전과는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질병을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질병이 올까요? 이게 영적으로 병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건강하더라도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병은 결국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 보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한번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씀으로 돌아오기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God heals us through His word. When we get sick spiritually, we always think about the physical sickness, but a lot of times Christians are healthy physically, but we get sick, we get weak spiritually as we disregard, ignore God's word. 그렇기 때문에 we need to go back to the word of God to be healed, to become healthy again. And that is also God's grace. Holy Spirit turns around our heart toward His word, and then we will become healthier and we will grow again spiritually to give glory to God.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인데요.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거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의 혼동 속에 빠지는 거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네 번째는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주제를 설명하는데요. 이 네 번째는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였죠. 방황하는 것 그리고 이 인생을 살면서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꼭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본문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유한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는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광풍이 일어나고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재난이 닥쳐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 혼동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항상 죄로 인해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죠. 지금 여기 보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고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독감이 오고 RSV가 오고 우리의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정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왜 오는 걸까요? 이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겪는 재난들입니다.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물론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열심히들 뭐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고들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런 변을 당한 건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여러 죽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과 사고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 속에 또 혼란을 겪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위험과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우리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한으로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ere are sufferings and pains not because of our sins, but because we live in the finite world, a corrupt world by sin. So a lot of times, even though we do our best to conduct our businesses and to do our works, we become vain and suffering. And we have no answers for that. We experience the pandemic and a lot of natural disasters without understanding why such things happen. And all we can do is to pray to God, ask for His protection and deliverance. And He will do that as we pray to Him, as we depend on Him. And He will lead us to peace eventually. And this danger, this suffering does not come because of our particular sins, but they come because we live this finite world. And all we can do is depend on the Almighty God. And ask for His help and guidance and wisdom. And when He delivers us, we rejoice in Him and we praise Him. 우리가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사실 처음에 한 1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들어왔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기 시작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8월이었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체험해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방황하고 또 죄의 포로가 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생각지 못한 위험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네, 시간이 없어서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절부터 4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번영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편안할 수만 없고 항상 우리가 복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시는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God sometimes humbles us and sometimes lifts us up so that we can learn that He is the Almighty Sovereign God. He is the Lord over us so that we may humble ourselves and worship God, give glory to Him.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가 그것이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잘못이 없어도 오는 자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러한 문제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선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방황하고 있거나 어떤 죄의 문제로 종이 되어서 고민하고 있거나 때로는 질병 가운데에 낙담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혼동 중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시간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한 사람씩 나와서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하고 입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대 구원자매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박유빈, 이세훈, 이재훈 순서대로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해주시고